형은 식상한 칭찬이지만 나이를 좀 거꾸로 먹는 것 같아.
아유, 고마워.
아니,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예술에도 관심이 많고 몸도 가꾸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현실에 치여서 점점 자기를 안 가꾸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가 뒤늦게 예술 전시회도 다니고 막 이런 앤디 워럴 인스퍼레이션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요즘 막 테니스에 빠졌다, 러닝에 빠졌다 이런 걸 보면은 정신적으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서 형이 내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
아, 좋아. 내가 이제 내년이면 50이거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예체능이 좋아져. 미술 전시도 재밌고 테니스도 너무 재밌고. 내가 왜 학생 시절에는 예체능을 잘 안 배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돌아보면 입시가 중심이니까 고등학교 언젠가부터는 예체능 과목이 아예 없어지거나 예체능 시간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수능 과목을 보면 국영수, 사탐과탐 중에 선택 한국사, 그리고 외국어 선택.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반면에 예체능으로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은 학생 때 예체능만 했어. 그래서 그 친구들 수업 시간에 그냥 자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야, 쟤 좀 깨워 그러면은 선생님 이게 예체능이에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거든. 우리 어릴 때 돌아보면은 학업을 하는 학생들과 예체능을 하는 학생들은 그냥 완전히 구분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는 예체능이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했었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예체능 교육이 주로 그걸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 또는 선수가 되려고 하는 친구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학원에 가면은 너무 힘들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에 있을 때 엄마가 수영 학원을 보냈는데 육지에서 발차기 하면서 코어 힘 키우고 그런 걸 꼭 두 달을 시킨 다음에 입수를 시키니까 물에 들어가기 전에 포기. 그 다음에 나는 그림 예쁘게 그려보고 싶어 해가지고 미술학원 가면은 글쌤 빡빡히 까매질 때까지 그려. 이런 거를 시키다 보니까 아, 나는 그림도 싫고 운동도 싫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됐던 거 같아.
입시를 타겟으로 가리키니까. 그렇지.
그렇게 어떤 고정관념으로는 예체능과 공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음에도 전 세계의 교육 제도를 보면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전 국민한테 예체능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커리큘럼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체능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교육 제도에서 필수적으로 모든 국민한테 가르치려고 하는지 얘기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영국부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게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부 학생들이 처음에 학기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같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학기 말 때 어떤 공연을 할지 작품을 하나 골라. 그 다음에 부모님이랑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재봉틀 갖다 놓고 의상도 막 직접 만들고 실제로 그 동네에 있는 대학의 강당이라든지 극장을 통째로 대여를 해요. 그래서 예산 관리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부모들이나 주민들한테 표를 선판매를 해서 마케팅도 해야 돼. 그래서 학기 말에 표를 돈을 주고 산 부모들과 주민들이 모여서 박수를 쳐주고 학생들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리드해보는 경험을 하는 이게 학창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연극뿐만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오케스트라나 아카펠라 그룹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열심히 해요. 다른 학교랑 합동 공연을 하기도 하고 어디 버스킹을 나가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 원정 공연을 나가기도 해 심지어.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한 학기에 걸쳐서 이제 계속 꾸준히 학업이랑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맞아.
근데 내가 한국인으로서 놀랐던 거는 연극이나 음악을 커리어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의사 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법률가가 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경영자가 되려는 학생도 있고 꿈은 다양해. 근데 그냥 학교에서는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나라랑 달랐던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이미지 자체가 공부 잘한대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뭐 했어? 근데 나 연극부였어? 그러면은 아, 얘 약간 모범생이었구나. 얘 약간 범생의 스타일인데 심하면 약간 널드 취급받기도 하고. 나도 궁금해서 왜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도 연극이나 오케스트라 이런 게 신경을 많이 쓰나 찾아봤어요. 근데 이런 교육 모델을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요. 리버럴이 자유롭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리버럴은 남의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선택할 정도의 계층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옛날 귀족시대의 단어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이 윌슨 대통령이 미국의 공교육 확장에 박차를 가할 때 세스 고딩 컨텐츠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버럴 에듀케이션 전 국민 시킬 필요 없다. 어떤 나라는 어차피 소수의 리더와 많은 사람들 일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버럴 에듀케이션은 그야말로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는 초엘리트 몇 명만 시키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국영수 열심히 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키워내자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1950년대, 60년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철학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같이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리버럴하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국민이 리버럴한 초이스를 하는 법을 안 배우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일부 소수 귀족들만 받던 예체능이 포함되어 있던 이런 교육을 1950년대, 6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예체능 교육이 미국에서도 예산 때문에 축소가 되면서 많이 돌고 있는 밈 중에 하나가 요게 한참 이루어지고 있던 존 F. 케네디가 미국에서 학교마다 체육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비디오가 있어요. 건강한 몸이 없는 사람은 공부도 잘할 수 없다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세계를 이끈 민족은 체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연설이 있는데
나는 그 영상 봤는데 그 영상은 조금 조작됐다고 느껴져. 왜냐면 딱 봐도 몸 좋은 백인 애들만 나와더라고. 쟤네들이 고등학생이라고? 막 그래서 왜 미국에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이 있잖아.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인문대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 미국의 리버럴 아트 칼리지들은 인문학, 기초과학, 수학 등 이제 기초 학문들을 배우는 대학이고 대학 전교생이 1,000명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학생과 교수 비율이 뭐 1대 8 그래. 미국의 주립 대학들이 보통 1대 20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 그 소규모 정예 부대 같은 대학들이잖아.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돈 많은 집 자녀들이 가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딱 미국 동부 올드버리 느낌이 팍 나는 대학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막 비판적 사고, 논리적인 분석 이런 거를 잘하는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졸업생들이 뭐 하는지를 보면은 컨설팅, 금융, 정치 딱 봐도 그 미국의 올드머니와 권력 느낌이 나는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는 소규모 대학들이잖아. 그래서 이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이 한국에서는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 근데 미국에서는 아이비리그와 뭐 맞먹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좋은 대학들이 많거든. 가장 좋은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라고 보통 하면은 윌리엄스 컬리지. 그 내가 이제 기억나는 게 내가 이제 미국 대학원 유학을 갔을 때 근데 미국 동기들은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이 많았거든. 근데 우리는 막 야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이러잖아. 근데 어떤 친구가 자기는 윌리엄스 컬리지를 나왔대. 나는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 아 얘가 단과대학 나왔구나. 이 버클리 경영대학으로 왔으면 얘 성공했네. 알고 봤더니 완전 동부 올드먼이었어. 그래서 리버럴 아트 컬리지는 이름 정도만 알아두면 좋은데 얘네들이 이름이 어려워. Amherst College, Swarthmore College, Wellesley College, Pomona College. 그래서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대학이지만은 정말 좋은 대학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죽은 시내 사회 이런 영화 좋아해가지고 동부 올드머니 흉내를 많이 내고 다녔어요. 이런 자켓 입고 이렇게 가죽으로 된 윌리엄 버틀러 예츠가 쓴 시집 같은 거 끼고 다니면서 잘난 척을 한 거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집에 돈이 많은 줄 알았나 봐. 그래서 너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가 제격이다. 나한테 세인트 존스 칼리지라는 거가 너한테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네. 그 선생님은 진짜 너를 잘 보신 것 같아. 왜냐면 그 세인트 존스 컬리지가 1600년대에 미국이 독립 전에 만들어진 학교야. 근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프로그램이 뭔지 알아? 세인트 존스가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야.
맞아, 선생님이 그래.
이거 너는 무조건 A뿌리야, 이거.
그래서 좀 선생님이 그때 과장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는 1학년 때는 고대 이집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2학년 때는 그걸 토대로 고대 그리스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3학년 때는 고대 그리스를 토대로 고대 로마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4학년 때는 중세기까지 한 다음에, 현대로는 대학원에 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것이 바로 세인트 존스 칼리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왜 안 갔냐?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특징들이 뭐냐면
일단 학비가 비싸.
일단 학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왜 부자들이 많이 가냐면 학부만 나와가지고 바로 취직이 될 만한 뭐 경영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공을 아예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나는 이 학교에서 이런 기초 지식을 쌓아가지고 이런 인재가 될 거라고 스스로 굉장히 그림이 명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걸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든지 아니면 나는 4년 동안 대학에서 세상 모든 지식을 탐구한 다음에 길은 한 30대에서 찾아도 돼라고 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대학을 선택하기가 좀 쉬운데 경영학 전공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지식을 순수하게 탐구할 학생만 뽑아요. 대학 나오는 목적이 돈 버는 거라고요? 가세요. 이러면은 실제로 대학을 나와서 돈을 벌어야 되는 학생들은 가기가 되게 어렵지.
그렇지.
이제 나중에 내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리버럴 아츠 칼리지 출신들을 뭐 헤지펀드 컨설팅 그래 이런 데서 많이 뽑는 거예요. 그때 좀 아차했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가지려면 피라미드를 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베이스가 넓어야지 높이 올리잖아요. 그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철학 또는 우리 말했던 예측왕까지 무조건 전 국민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의 철학은 베이스가 넓어야 내가 한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쌓더라도 더 깊이 쌓을 수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면적을 더 넓히는 게 예체능 교육 아닌가.
그래서 이런 대학 교육도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수능 위주의 한국식 공교육이 있는데 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은 AP 시스템이냐 IB 시스템이냐로 나눠지잖아. 그래서 이제 AP 시스템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험 잘 봐서 점수 높으면 좋은 거가 AP 시스템이고 IB 시스템은 점수도 물론 보지만 그 풀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게 IB 시스템. 그래서 일반화할 수 없지만은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들은 AP 시스템이고 유럽의 많은 고등학교들은 IB 시스템이잖아. 그래서 내가 최근에 그 IB 시스템에 있는 한 중학생의 학교 프로젝트를 한번 본 적이 있어. 근데 이제 무슨 프로젝트냐면은 카타르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거야 내가. 우리가 익숙한 교육 방식으로 보면은 카타르에 대한 리포트 쓰면은 뭐 인구 얼마, 주요 산업 뭐, 여기 뭐 장단점 뭐 이런 걸 쭉 써가지고 잘 리포트를 정리해서 쓰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아 너는 A, 너는 B, 뭐 너는 C라고 성적을 줄 거 아니야. 근데 IB 시스템은 완전 달라. 크게 네 가지를 봐. 첫 번째는 이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들을 먼저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질문들을 쭉 나열하고 그 질문들을 왜 썼는지를 쭉 정리하는 거가 한 꼭지야. 두 번째 꼭지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리서치를 시작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리서치는 어떤 자료를 리서치를 했고 이 자료들은 왜 찾았으며 이 자료들의 장단점과 한계점은 뭔지를 또 한번 정리를 해. 또 그거를 또 평가를 해.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리포트를 평가를 하고 네 번째는 그 과정을 다 한 다음에 내가 돌아보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지도 정리를 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똑같은 리포트지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 나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가는데 부장님이 이거 조사 한번 해서 리포트 한번 써주세요 했을 때 이 친구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리포트를 써가지고 올 거라고. 그래서 이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IB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술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IB에는 6개의 과목 그룹이 있어. 영어, 수학, 과학, 인문, 외국어, 그리고 예술. 그리고 예술 안에는 미술, 음악, 연극 같은 선택 과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6개의 과목 그룹의 종합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각형 인간 얘기하잖아. 근데 보니까 육각형 인간이더라고, 이게.
유럽에서 나랑 같이 학창시절을 보낸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내가 애를 좀 늦게 낳다 보니까 우리 애는 응애응애 하고 있는데 중학교 올라가더라고. 중학교 방학 때 우리나라처럼 방학 숙제는 없지만 이런 거를 좀 해서 우리 돌아왔을 때 같이 얘기해보자 막 이런 게 있는데 바캉스를 가잖아요 가족들이랑. 그러면 그 바캉스 장소에서 어떤 책도 핸드폰도 보지 마라. 자극을 전부 다 차단하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가 있는 곳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관찰한 다음에 그거를 시로 써도 좋고 그림으로 그려도 좋고 댄스로 표현해도 좋고 와가지고
멋있다.
말 말고 너의 작품으로 그 기분을 학구들과 나누는 이런 숙제를 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야.
아, 멋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숙제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게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세상을 묘사하는 방법이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묘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데이터를 통해서 묘사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인간은 원래 두뇌가 진화를 할 때 스토리를 받아들이도록 진화를 했지 데이터를 보도록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는 글자가 발명된 다음에 몇천 년밖에 안 된 포맷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고 스토리는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제방송을 봤는데 통계를 뭐 뭐가 몇 프로 증가했고 뭐가 몇 프로 그다음에 무역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 그러면 기억 안 나죠.
안 나지, 그치.
근데 위키피디아 보고 스토리를 쫙 들으면 기억이 딱 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실제로 한 경험이나 읽은 책들이나 이런 거를 자기 거를 만드는지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감도적인 형태, 즉 스토리나 그림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더라고. 이걸 갖다 스키마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일종의 그림이나 형태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뛰어논 다음에 내가 느낀 기분을 뭔가로 이렇게 조형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시가 됐건 조각이 됐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변환을 시키는 컨버터가 머릿속에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머릿속에 더 많은 게 남아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술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접한 리버럴 아트 칼리지 출신들을 실제 하이레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나는 지금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앞으로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데이터 결국 암기잖아. 잘 외우고 계산도 잘하고 물론 당연히 필요한 기술이지. 근데 우리가 살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것들은 AI가 거의 다 해줄 것 같거든. AI가 이거는 인간보다 너무나 잘하니까. 인간이 정말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거는 승현이 말한 스토리 부분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어릴 때부터 더 잘 교육받은 친구들이 앞으로는 더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공부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하고 공부가 합쳐졌을 때 파워를 가장 강력하게 발휘한다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좀 더 퍼졌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를 통해서 미국 학생들처럼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중에 예를 들어서 꿈의 예술단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뭐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극단, 꿈의 무용단 이런 데 이제 가입을 하면은 내가 아까 말한 미국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험 그대로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아직까지는 우리 세대의 관념이 공부해야지 이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만 딱 풀어지면은 사실 되게 잘 돼 있는 나라긴 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리고 어릴 때는 왜 좀 나이 든 분들이 막 북글씨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그걸 보면은 저거는 심심해서 저런 걸까 겉멋일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
형다운 생각이다.
막상 내가 이제 40대 후반까지 와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나의 머리나 가슴에 빈 곳들을 다 채워주면서 나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즐겁게 만들어 주더라고. 이게 결국 문화예술교육이잖아. 그래서 아까 승현이 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문화예술교육 어린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뭐 남녀노소 전체 연령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서 중장년층 분들이 뭐 시도 배우고 연극도 배우고 사진도 배우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전국에 있어서 좀 문화 환경이 조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농어촌에서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외로움에 노출된 분들을 위한 심리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
얼마 전에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패트릭 그린글리라는 분이 쓴 나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경비원이다 라는 그 책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술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어떤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사에서의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형이 죽었을 때잖아요. 어머님이 맏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그분이 독실한 가톨릭이어서 중세 그림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1400년대 이탈리 그림을 보면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그림이랑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이 똑같아. 라는 이야기로 정말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나이대 분들이 좀 더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는 거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되게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정답을 찾아야 되는 교육에 많이 노출이 되어 왔어. 정답이 뭐야? 맞았어, 틀렸어. 이런 교육을 받아오다가 사회에 딱 던져지면은 다들 느끼는 게 있잖아. 정답이 없네. 그러한 정답이 없는 사회생활을 할 때 예체능처럼 정답보다는 과정, 스토리, 나의 가치관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은 앞서 말한 대로 AI와 함께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더 중요한 교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얼마 전에 강연을 갔다가 내 바로 앞에 강연자분이 폴린 브라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유명 럭셔리 기업의 CEO를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경험을 압축해서 미래의 경쟁성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좀 시놉시스를 한 걸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기술의 퍼지는 속도가 세상에 워낙 빠르니까 내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한 3, 4년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영구적으로 유지 가능한 실질적 경쟁력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더 아름다운 걸로 이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 명품 파는 분이 마케팅 세일즈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뭔지를 깨달은 게 달러, 금, 비트코인 중에 뭐가 제일 오래 갈까 이런 거를 라이브로 보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묻어놨다가 한 번도 못 건드리고 50년 후에 찾았어야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니까 두 개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미켈란젤로의 그림하고 금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봐요. 미켈란젤로하고 금은 아무 생산성도 없는 자산이에요. 왜 근데 사람들이 그게 오래 갈 거라고 믿냐? 예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예쁜 거의 가치가 유용한 거의 가치보다 오래 갈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난 그걸 통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의 경쟁력은 무한하다.
참고로 저는 금보다 S&P 500을 선택하겠습니다.
50년 후에?
그리고 끝내기 전에 우리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예체능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뭘 받고 싶어?
나는 연극을 할 것 같아. 타고난 성향이 개인주의적이다 보니까 연극을 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그 그린룸이라는 대기실에서 같이 막 화장도 지우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작품을 만드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그래서 획기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소수 또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자신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일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큰 꿈을 가지는데 제한이 되더라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전에 이제 한국인들이 잘 안 웃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거울을 보면은 그냥 랜덤으로 딱 보잖아. 내가 그 카메라 찍힌 거 그러면은 대체로 찡그리고 있어. 근데 연극을 하는 친구들 보면은 계속 자기 얼굴, 야 이건 웃는 얼굴이야, 이거는 슬픈 얼굴이야 그러면서 자기 얼굴 근육을 단련시키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활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표정이거든. 그래서 내가 연극을 좀 했으면 그 표정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 것 같아.
나는 그림을 더 배우고 싶을 것 같아. 나는 그림 그릴 줄 모르거든. 근데 그림도 많이 보고 콜렉팅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이 있다고. 특히 나는 이제 물감의 두꺼운 그 느낌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아, 내가 이걸 좀 스킬을 조금만 배워서 내가 실제로 그런 거를 그려보면은 거기서 오는 그 즐거움이 엄청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인간은 안에 갖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즐거운 것 같아. 우리도 유튜브 하면서 즐거운 게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컨텐츠를 표현을 해서 뭔가를 만들 때 그 기분이 진짜 좋잖아. 그 기분을 내가 느끼면서 나만의 그 예술적인 감각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아 이거 진짜 멋있을 것 같아.
형 그거 내가 뭐 할 건 줄 알아? 그거 찍어가지고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궁금해 분들도 지금 내가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때 예술의 한 분야를 제대로 배워볼 수 있다면 어떤 예술을 왜 배우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